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최근에 새로 나온 미국 뉴욕 경찰 통계에 따르면요, 뉴욕시 지하철에서 발생한 살인, 강간, 강도 등 중범죄가 2021년과 비교해서 40%나 증가했습니다. 지난달에만 중범죄 총 210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치안 유지를 위한 강력한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노숙자들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겠다는 건데요. 뉴욕 경찰은 지금까지 누구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지켜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초 지하철을 기다리던 한 동양계 여성을 갑자기 철로로 떠밀어 죽게 했던 사람이 오랜 시간 뉴욕 거리에서 살던 노숙자였고, 이 사람은 위험한 인물이었음에도 경찰이 당시 범죄를 막지 못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또 뉴욕시 보건당국은 정신 이상이 심각한 노숙자를 병원에 입원을 시켜도 증상에 조금이라도 차도가 보이면 곧바로 퇴원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급증하는 거리 범죄를 막기 위해서 강제 입원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범죄를 예방한다는 명분 아래 행해지는 강제 구금이라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있는가 하면 노숙자 지원단체도 이번 조처에 항의했습니다. 정신건강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투입하지 않고 오히려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죠. 노숙자연합은 뉴욕시가 자발적인 정신과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강제 입원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반면에요, 불안했던 관광객과 뉴욕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옹호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미국 중간선거 기간 치안 문제와 관련해 여론이 나빴던 뉴욕시가 내놓은 이번 조처, 한동안 논란의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 인사, V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12월 첫 주 순서 시작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총기 사망률. 지난해 미국의 총기 사망률 비율이 흑인 남성 살인과 백인 남성 자살이 급격히 증가한 후 2021년에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총기 사망자 수가 4만 9천여 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약 15명이라는 기록을 세웠다고 화요일 자마 네트워크 오픈 전에 발표된 분석 결과를 인용한 건데요. 총기 사망자는 1990년대 감소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급증했다는 게 연구원들의 설명입니다. 이 연구의 공동 저자인 에모리 대학 교수 설명에 따르면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1990년부터 작년까지 미국 총기 사망률을 분석했는데요. 1990년 이후 미국에서 110만 명 이상이 총기로 사망한 것으로 분석 결과 밝혀졌습니다. 연구 공동 저자이자 하버드 소아과와 응급의학 교수는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1990년 이후 총기 관련 살인율은 20세에서 24세 흑인 남성 사이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작년에는 이 연령대에서 10만 명당 140여 명으로 2014년 이후 74%나 증가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백인 남성보다 흑인 남성이 23배, 히스패닉 남성이 거의 4배가 더 높습니다. 자살로 인한 총기 사망자 비율은 80세에서 84세 백인 남성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지난해 10만 명당 4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 41% 증가한 수치입니다. 남성은 여전히 여성보다 총기로 사망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여성의 총기 사망은 2010년 후 70% 이상 증가했다고 연구는 밝혔는데요. 연구진은 일부 그룹에서 더 많은 자살과 살인사건이 발생해 여성들 사이에서 그 비율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총기 사망자 증가 추세는 모든 성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버지니아와 콜로라도 대량 총격사건 발생 직후 분석 결과 총기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총기 규제 정책뿐 아니라 자살 위험이 높은 특정 집단의 경우 더 많은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트위터. 인터넷 소셜미디어 트위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에 대한 정책 시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 웹사이트에 따르면 11월 23일 수요일에 코로나 바이러스 규칙을 위반하는 트윗에 대한 조치를 중단한 건데요. 트위터는 이전에 올해 9월 코로나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11,000개 이상의 계정을 정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정책에 따라 트위터는 코로나에 대한 노출이나 공중보건 시스템에 대한 손상과 같은 상당한 피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명백하게 거짓이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내용을 게시하는 계정에 대해 5 스트라이크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허위 정보를 한 번 트윗한 계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 위반자는 계정에 대해 5번의 스트라이크를 받으면 몇 시간, 며칠 또는 무기한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규칙을 어긴 사람들 중 일부가 웹사이트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트위터는 지난 1월 금지된 미 하원 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의 개인 계정을 복원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트위터 투표에서 정지된 계정에 복원에 투표했고 일론 머스크 트위터 CEO는 사면은 다음 주에 시작된다고 트윗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B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하면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또 이번 주는 독자들께서 어떤 기사에 관심을 두셨을지 궁금한데요. 가장 많이 읽힌 기사부터 알아보죠.
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29일에 보도된 인터뷰 기사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대응에 대한 내용인데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전례 없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관심을 끌었었죠?
네, 맞습니다.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지극히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면서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대응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 내용 자세히 좀 보도록 하죠.
네, 29일에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와 또 한국 대통령실이 발표해서 배포한 발언 원문 등에 따르면요.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 될 걸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관계를 바탕으로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걸로 풀이됩니다.
네, 또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언급했는데요.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소리를 강조했다고요?
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국제사회 전체가 일관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대북 정책과 관련한 국제사회 대응에 일관성이 부족했다면서 우리는 한결같이 그리고 서로 발맞춰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지금 이런 강경한 말이 나올 법도 한 게요. 올해 들어서 북한이 수십 차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최근에 사거리 15,000km로 미국 본토 전역에 타격이 가능한 걸로 분석되는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잇따라 쏘아올려서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내비쳐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억제를 위해서 올해를 한 달 남겨두고서 이런 강경한 발언을 한 걸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선임연구위원 설명 들어보시죠.
지금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그때쯤이면은 각 나라마다 내년도 정책을 세우는데 그런 시기에 있어가지고 2022년 말까지는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도에 할 것 같은 예감이 들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북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가지고 이 시점에 발언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의 역할론이 또 다시 나왔네요.
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우려에 대해서 중국이 이를 자제시키고 대화로 복귀토로 유도해야 한다는 중국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국에도 이로울 거라면서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이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내 군사적 자산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에 전략 자산 배치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서 윤 대통령은 현재 2만 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의 규모에는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런데 영내 군사적 자산 유입으로 이어질 거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북한이 전략 도발을 계속하면서 핵 위협의 강도를 높일 경우에 자위권 차원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의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별로 없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발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설명인데요. 박 교수는 그러면서 중국이 동북아시아에서의 미 전력 증강에 민감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안보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원칙을 보다 명확하게 밝힌 걸로 평가했습니다.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원칙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보리에서 네. 다뤄야 되는 거고 그건 북한의 불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당연히 자위권 차원에서의 이쪽의 전력을 강화한다. 그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이전과는 다르게 중국을 상대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한국 정부가 대중관계의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기본 원칙을 갖고 가겠다라는 것을 밝혔다고 판단이 돼요.
네. 자, 중국의 책임론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그런데 북한과 중국 두 나라의 관계를 봤을 때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의구심이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자신의 3연임을 축하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축전에 대해서 지난 22일에 답전을 보내서 북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었죠. 시 주석도 지금 세계의 변화, 시대의 변화, 역사의 변화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양국 발전과 함께 지역, 나아가서 세계 평화와 안정 발전, 번영을 촉진하기 위하여서 새롭고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북한과의 관계 강화 그리고 공동 대응 방침을 재차 밝힌 거라는 분석을 낳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중국이 미국, 한국 등 국제사회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자, 두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미국 국방부가 밝힌 중국의 핵무기 관련 보고서 내용입니다.
네, 자, 중국이라면은 세계에서 러시아 또 미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보유한 핵탄두가 많은 나라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 현재 러시아, 미국에 이어서 중국이 그 다음으로 핵탄두를 많이 보유한 나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그 수치가 드러난 겁니다. 중국이 지난해 이미 400개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네, 보고서 내용 더 자세히 좀 알아보죠.
네, 2022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라는 이름의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지난 한 해 동안에 핵 확장을 가속화했을 거라면서 가용 핵탄두가 이미 지난해 400개를 넘었었을 걸로 추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2035년까지 국방과 군사력에 대한 현대화 작업을 기본적으로 완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이 지금 속도로 핵 확장을 계속하면 2035년에는 1,500개 핵탄두를 갖게 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보고서는 2030년 중국 핵탄두 보유고를 1,000개로 예상했었습니다. 또 중국의 핵탄두 보유고는 2019년 200개에서 2년 만에 2배를 넘긴 걸로 추정됐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2020년 9월 기준으로 3,7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핵 확장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중국이 미국의 안보와 자유롭고 열린 국제 체제에 가장 중대하고 체계적인 도전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가 수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민해방군을 세계적인 수준의 군대로 강화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런 전략은 중국의 국력을 확장하고 통치를 완벽하게 하며 자신들의 통치 체제와 국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국제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정치, 사회, 군사적 현대성의 확고한 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이 내부적으로는 군의 현대화와 군사력 확장을 지속하는 한편으로 외부적으로는 외교 수단을 동원해서 영내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중국이요. 2021년에 작년에 그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강조했고요. 또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 협의체인 쿼드, 그리고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이죠. 오커스 뭐 이렇게 미국 주도의 안보 협력체를 비판하는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도 지적한 내용인데요. 이를 통해서 미국과 파트너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 다양한 외교적 수단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보고서 내용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중국 인민해방군의 5대 전구사령부를 설명하는 장에서 북부전구사령부에 대한 소개와 함께 북한과의 관계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상을 통해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고 있고 자국의 영해에서 금지된 선박 간의 환적을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난해에요. 중국과 러시아가 이 대북 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과 관련해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었죠?
네, 보고서는 그와 관련해서 한반도에서 중국의 목표는 안정, 비핵화, 그리고 중국 국경 근처에 미군이 없는 거라면서 중국의 주된 초점은 북한의 붕괴나 군사적인 갈등을 막아서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북한의 정당한 우려를 미국이 인정해 주길 촉구하고 북한이 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 조치를 충분히 받을 만한 비핵화 조처들을 취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 타이완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이 중국하고 미국 간의 그 타이완을 두고 긴장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 국방부 보고서는 최근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긴장 고조 행위를 지속하면서 이를 타이완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내 동맹국을 염두에 둔 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인민해방군 해군 선박과 공군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위험하고 전문가답지 않은 행위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런 행위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협력국, 군용기와 선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영내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네, 자, 미 국방부의 보고서 내용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어떤 기사가 또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을까요?
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을 정리한 기사인데요. 역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네,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네,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서 우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을 걸로 믿는다고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최근에 핵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서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커비 조정관은 김정은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영내를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하는 군사 역량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정보 수집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유고 일본, 한국과 양자, 또는 3자 간에 열심히 협력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관련 국 간 협력을 얘기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지난 13일에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을 이 협력의 사례로 거론하면서 한국, 일본 등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을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G20 기간 동안에 우리의 국방의 필요에 따라서 국방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국, 일본 두 정상을 만나 기회를 가졌다면서 이어서 7개 조약 동맹 중에서 5개가 인도태평양에 있고 우리는 이를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일본과 한국의 방어를 돕기 위한 매우 중요한 안보 약속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독자의 선택으로요. 이번 주 한반도 주요 기사들 정리해봤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승만 세 번째 시간으로 태평양 잡지 발간 활동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913년 7월 이승만이 하와이 각 지역을 순회하고 돌아온 후 국문 잡지 발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승만과 동료들은 영문신문 발간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는데요. 한국 이승만 연구원의 오영섭 교수는 재정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영문 잡지나 영문 신문을 출간을 하려면은 이게 전문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제대로 그 영어 교육을 받아서 대학 교육까지 받아서 글을 쓸 수 있는 이제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어로 된 잡지나 신문을 펴려면 이 재정이 상당히 이제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미국 사회에서 한인들의 숫자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그 한인들이 내는 지원금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영문 잡지나 신문을 발간할 수 있는 이런 경제력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염원은 끊임없이 영문 신문이나 영문 잡지를 이제 펴내고 싶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인력의 확보 문제 때문에 그 현실화 시킬 수는 없었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이승만은 자신의 구상이 당장 구현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문 잡지라는 현실적인 자선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 1913년 9월 1일 이승만은 태평양 잡지를 창간했습니다. 태평양 잡지 발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승만은 평생을 정력적으로 언론 활동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이렇게 언론 활동에 힘을 쏟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국 이승만 연구원의 오영섭 교수 설명을 들어봅니다.
이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 활동을 통해서 순한글의 그 민중 계몽, 또 독립의식을 고취하는 글 이런 것들을 이제 널리 이렇게 배포를 해서 한국 사람들의 의식을 이제 독립의식을 고양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립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아울러 가지고 그렇게 민중들에 대해서 쉬운 한글로 글을 널리 좋은 글들을 널리 전파해서 한국 사람들의 그 이제 정치 인식 또 한국 사람들의 세계 정세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을 이제 확대시키고 신장시켜 나가서 한국인들이 이제 독립을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 훌륭한 인적 자원이 되기를 또 우리 건국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그 인적 자원이 되기를 이렇게 원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의도 때문에 이제 이승만 박사는 언론 활동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저 학생 시절부터 이제 중시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평양 잡지에 실린 글들은 한국 독립과 관련된 이승만의 생각이 잘 반영돼 있습니다. 바로 실력 양성론적 독립 노선인데요. 한국 이승만 연구소 오영섭 교수로부터 실력 양성론적 독립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봅니다.
현실적으로 전쟁보다는 평화를 이루는 상태에서 한국의 독립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그 축적해 나가는 것, 이것을 이제 이승만 박사는 매우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 방식을 실력 양성론에 입각한 그 외교 독립운동을 추구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거든요. 한국인들이 독립을 이룩할 수 있는 힘을 자체 내에 축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힘을 축적한 상황 속에서 그런 힘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강대국의 지원을 좀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과 일본의 전쟁과 같은 국제적인 대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축적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최후의 독립을 달성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승만 박사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무력전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무력적인 독립운동을 달성할 수 있는 최후의 방안의 그 근본적인 그 기반을 수립하는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이나 상업이나 이런 경제적인 지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의 독립운동의 그 힘을 축적하는 이런 쪽에 이승만 박사는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승만의 이런 생각은 태평양 잡지의 발간 취지로 이어지는데요. 다시 오영섭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태평양 잡지 같은 이런 잡지를 발간해서 한국 사람들의 이제 독립에 대한 의식, 한국 사람들의 국제 정세에 대한 지식 이런 것을 이제 신장시켜 나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들의 교육 수준을 전반적으로 이제 높여 나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근본적으로 한국인의 독립의 힘을 이제 축적해 나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신이 그런 독립의 힘을 축적해 나가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태평양 잡지를 이제 발간을 한 것입니다.
태평양 잡지는 일종의 월간 종합 잡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잡지에 안에는 잡다한 내용이 많이 실렸습니다. 한국 이승만 연구원 오영석 교수는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 정세와 외국 사정 및 외국 지도자들의 동정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동서양의 정치 사상과 정치 제도, 공화정치라든가 이런 제도를 소개하는 기사들, 그리고 미국의 대내외 정책과 미국 대통령들의 동향, 그리고 네 번째로 한국 민중 계몽 문제와 그 전통적인 풍습의 개량 문제,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일제 식민 통치가 어떤 상태이고 또 현재 한국 사람들의 실정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문제들, 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나 상해나 이런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그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민족의 단합 문제와 민심의 합일 문제, 이런 것을 또 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재미있는 것은 일곱 번째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승만 박사가 상당히 이제 예리하게 그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동시에 이제 기독교 민족주의 문제를 매우 이제 강조하는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태평양 잡지에는 한국 기독교계의 동향과 안창호 같은 여러 민족 운동가의 동향이 어땠는가도 상당히 비중 있게 들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승만과 임시정부 노선 옹호 및 반 이승만 세력 비판, 동지회 관련 기사, 하와인의 이승만 관련 단체 동정 소개, 번안이나 번역한 일기와 소설, 그리고 사고 및 광고 등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잡지에서 이승만이 직접 쓴 논설도 중요합니다. 이승만은 이런 논설에서 먼저 자치운동과 영세 중립국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는데요. 이승만 연구원 오영섭 교수의 설명입니다.
태평양 잡지에 많은 비중 있게 실려있는 논설들이 이 자치운동의 문제, 그리고 영세 중립국에 대한 그 관심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태평양 잡지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진 그런 논설들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왜 자치나 왜 영세 중립국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관심을 보였는가 하는 그건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대 이 필리핀이 미국의 이제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점차 국가적인 국민적인 힘을 길러서 미국으로부터 자치정부를 인정받는 이런 과정 속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 이걸 이제 이승만 박사가 굉장히 이제 유익있게 보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아일랜드가 어떻게 이제 독립을 위해서 영국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하고 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얻어가지고 영국 여왕의 지배를 받긴 하지만 내치는 이제 독자적으로 독립상태로 운영해 나가면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가 이런 것도 또 굉장히 이승만 박사가 중시했던 것 같거든요.
이승만은 또 논설에서 문명 진보론과 인심 계량론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이승만 연구원의 오영석 교수는 태평양 잡지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태평양 잡지는 이승만 박사와 이승만 지지 세력의 독립사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언론 매체였다. 이승만 세력은 신문은 발간하지 못하고 잡지를 발간했는데 그것이 이제 태평양 잡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평양 잡지를 통해서 이승만과 그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독립사상을 효과적으로 이제 미주사회에 이제 날리고 원동에까지도 이제 전파하고 이런 이제 활동을 벌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태평양 잡지는 한국 사람들이 염원으로 가지고 있었던 영문 잡지 발간을 위한 그 전초 작업의 일환으로 이제 추진된 그런 그 사업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영문 잡지와 영문 신문을 펴내려면은 이제 뭔가 사전적인 그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으로서 이제 현실적으로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순 한글로 이제 잡지를 펴내는 이런 그 일을 이제 먼저 착수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이승만 세 번째 시간으로 이승만의 태평양 잡지 발간 활동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유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대 34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 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1944년 6월 5일 밤, 연합군은 대규모 공중 폭격과 함포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연합군 전투기는 공수부대 수천 명을 독일군 배후에 투입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공수부대가 낙하산에서 내렸고 독일군 뒤에서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연합군 폭격기는 독일 방어선에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1944년 6월 6일 새벽, 연합군 보병과 기갑부대가 프랑스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병사들과 보급품을 실은 연합군 군함 수천 척이 노르망디 해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순식간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장은 연합군과 독일군 병사들의 피로 물들었습니다.
독일군의 방어력은 강력했습니다. 해변에서 독일군 방어력이 연합군 전력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수적으로 우세했습니다. 병사 수가 독일군보다 많았던 연합군은 노르망디 해변 한 부분을 차지한 다음 또 다른 한 부분으로 전진하며 서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연합군은 프랑스에서 계속해서 병력을 증강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군용 차량 9만 대와 추가 병력 60만 명이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연합군은 앞으로 진군했습니다.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아돌프 히틀러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히틀러는 연합군의 침략을 막지 못한 참모들에게 크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인근 지역의 독일군에게 전투에 참여해 연합군을 저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의 나치 군대는 연합군을 막지 못했고 연합군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군했습니다.
1944년 8월 말 연합군이 파리를 점령했습니다. 샤를 드골 장군과 프랑스군이 파리 중심부로 진군하자 프랑스 국민은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1944년 8월 25일 연합군이 프랑스 수도 파리를 되찾았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은 유럽 전세를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돌려놨고 전쟁 초기 유럽 대륙에서 퇴각했던 연합군이 독일 본토로 진격하는 발판이 됐습니다. 연합군은 독일군 점령지인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하는 세계 역사에 기록될 사상 최대 군사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캐나다를 주축으로 한 연합군을 총지휘하는 사령관은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이었습니다. 연합군은 6월 5일 자정이 지난 뒤 공수부대 3개 사단을 투하해 거점을 확보하고 6일 오전 6시 30분 연합군 보병과 기갑부대 7개 사단을 5개 지점에 상륙시킵니다. 그리고 7월 2일까지 연합군 병력 100만여 명, 군수물자 57만여 톤이 노르망디에 상륙합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시작되고 첫 3주 동안 연합군 측에서 8,900여 명이 전사하고 5만 1,700여 명이 다쳤고 독일군 4만여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 승리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연합군은 나치 독일군이 점령했던 프랑스 파리를 해방한 다음 동쪽으로 이동해 벨기에로 진군했습니다. 이어 연합군은 벨기에 북부에 있는 거대한 항구 도시인 안트베르펜을 점령했습니다. 연합군은 안트베르펜 항구를 차지하면서 보급품과 연료를 더 쉽게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 연합군이 네덜란드로 진군하려 했을 때 독일군은 그제서야 비로소 연합군 진격을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군 공수부대는 네덜란드 남부 도시 아인트호벤과 동부 도시 나이메인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나치 독일군은 네덜란드 아르넴에서 처참한 전투 끝에 붉은 악마로 불리는 영국군 부대를 격파했습니다.
독일이 잠깐 승리를 거두면서 연합군 진격이 잠시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4개월이 채 되기 전에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이 프랑스 내 거의 모든 지역을 되찾았습니다.
연합군이 유럽에서 독일군과 싸우던 1944년 같은 시기, 소련이 동쪽에서 독일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소련군은 지금의 볼고그라드인 스탈린그라드와 모스크바, 또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인 레닌그라드에서 독일군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물리쳤습니다. 소련군은 독일군이 점령했던 자국 내 도시와 농장을 차례차례 되찾았습니다. 이어 소련군은 핀란드와 폴란드, 루마니아로 진격했습니다. 7월 말에 이르자 소련군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까지 진격했습니다.
소련군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인근까지 진격한 뒤에 벌어진 상황은 전쟁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스크바 라디오 방송은 폴란드 국민들에게 독일 점령군에 대항해 봉기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이에 거의 4만 명에 달하는 폴란드 지하군이 독일에 대항해 봉기하라는 소련 요구에 따라 독일군을 공격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제1, 2차 세계대전부터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20세기 거의 모든 주요 전쟁에 참전하며 전형적인 무장으로서의 명성을 떨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에 대해 알아봅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6월은 한국 현대사에서 처절한 비극을 초래한 한국 전쟁이 발발한 달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1, 2차 세계대전부터 한국 전쟁에 이르기까지 20세기 거의 모든 주요 전쟁에 참전하며 전형적인 무장으로서의 명성을 떨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글라스 맥아더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태평양 사령관으로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으며 한국전쟁에서는 유엔군 총사령관으로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해 한반도의 전세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나 맥아더는 한국전쟁의 확대 문제를 놓고 해리 트루먼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끝에 해임돼 군복을 벗었습니다. 맥아더는 찬사와 함께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뛰어난 지휘관이며 직선적인 무인이었습니다.
더글러스 맥아더는 1880년 1월 26일 미국 남부지방인 아칸소주 리틀락 군기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아서 맥아더와 어머니 메리 핑크니 하디와의 사이에서 난 세 아들 중 막내였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육군 장성으로 개척지였던 그곳에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맥아더 가는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무장의 집안이었습니다. 맥아더는 나중에 자서전에서 당시의 상황을 읽거나 쓰기도 전에 말을 타고 총을 쏘는 법을 배웠다고 회상했습니다. 맥아더는 아버지의 근무지 이동에 따라 워싱턴 DC, 텍사스 등지로 옮기며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1899년 맥아더는 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 포인트에 들어가 비범함을 드러냈고 1903년 육사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역사상 그보다 더 높은 점수로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단 두 명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남북전쟁 시 남군 사령관을 지낸 로버트 리 장군이었습니다.
맥아더는 공병 장교로 임관됐습니다. 개척지의 경비와 진지 구축 등이 중요했던 당시 군은 우수한 육사 졸업생을 공병 부대에 배치하는 것이 추세였습니다. 더글라스 맥아더가 소위로 맨 처음 복무한 곳은 필리핀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극동군의 장성으로 있던 때였습니다. 그 후 아버지의 보좌관으로 아시아 지역과 미국 내 여러 기지에서 초임 장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1914년에는 멕시코의 베라크루스 점령작전에도 참전했습니다. 1917년 미국이 제1차 대전에 참여하게 되자 맥아더도 미 제42 무지개사단 소속으로 프랑스 전선에서 복무했습니다. 당시 그의 계급은 대령, 그는 여러 전투에서 뛰어난 업적을 기록하며 금성, 은성, 무공훈장을 비롯한 많은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 후 맥아더는 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1919년 맥아더는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당시 그는 37세로 역대 최연소 교장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1922년까지 재임하는 동안 학교를 현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군인이지만 장교는 폭넓은 교양인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교과 과정에 추가한 것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1922년 맥아더는 부호 가문의 여성 루이스 크롬웰 브룩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7년 후 이들은 갈라서고 1937년에 짐 페어클로스와 재혼했습니다.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1930년 맥아더를 대장으로 진급시켰습니다. 당시 50세인 맥아더는 사상 최연소 대장 진급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후보 대통령은 이어 그를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참모총장이던 1932년 맥아더는 군 병력을 동원해 워싱턴 DC에 집결해 있던 이른바 보너스 군대를 몰아낸 사건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당시 워싱턴에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약 2만 5천 명의 전역자들이 보너스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맥아더 총장은 무력을 동원해 이들을 해산시켰습니다. 사상자까지 발생한 이 진압사건으로 맥아더 자신은 물론 군까지도 여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1935년 참모총장 임기를 마친 맥아더는 그해 미국의 자치령이 된 필리핀의 군대 조직에 착수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자신에게 미국 본토 근무령이 내려질 것을 알게 된 맥아더는 필리핀에서 해야 할 일이 끝나지 않았다며 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으로서 필리핀의 마누엘 쿠에존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쿠에존 대통령은 그를 필리핀 야전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1941년 일본의 위협이 점차 심해지자 정부는 맥아더에게 군 현역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맥아더는 극동군 육군사령관으로 임명되고 필리핀 방어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군 병력을 함께 동원한 맥아더의 방어작전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41년 12월 일본 공군기들은 진주만을 기습했습니다.
맥아더군은 바탕반도로 후퇴해야 했습니다. 후퇴한 미군은 이곳에서 지옥같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1942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맥아더에게 호주로 대피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필리핀을 떠나면서 맥아더 사령관은 I shall return,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다짐을 남겼습니다. 결국 필리핀은 일본군 수중으로 떨어졌습니다.
1942년 4월 맥아더 사령관은 남서태평양의 연합군을 총괄하는 총사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로부터 2년 반 동안 맥아더 사령관은 넓은 태평양의 여러 섬으로 가며 수많은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1944년 10월 맥아더 장군은 드디어 자신이 다짐한 대로 필리핀을 회복했습니다.
두 달 후인 12월 맥아더는 태평양의 모든 군을 총괄하는 원수로 승진했습니다. 맥아더 군은 미군과 호주군이 주축을 이루었지만 네덜란드령 동인도, 영국 등 일부 다른 국가 병력도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역에서 일본이 점차 세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미국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했습니다.
그해 8월 15일 히로히토 일본 왕은 결국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1945년 9월 2일 맥아더 장군은 도쿄 만에 정박한 미조리 함상에서 정식으로 일본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시게무스 마모르 외무대신이 수석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마모르 외무대신은 과거 상해 홍구 공원에서 윤봉길 독립투사의 폭탄 투척으로 다리를 잃은 외교관으로 족발을 짚고 항복식에 나왔습니다. 일본의 항복문서 서명이 끝나고 맥아더 장군은 이제 세계의 평화가 회복되었으니 하느님께서 언제까지나 이 평화를 보존해 주시도록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These proceedings are closed.
2차 대전의 상처가 채 아물리 도전인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전후 문제를 수습하던 맥아더 장군은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북한군은 단시일 내에 서울을 점령하고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16개국 군대와 한국군의 지휘를 맡은 맥아더 장군은 일부 장교들의 조심스러운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General MacArthur observed from the command ship.
작전의 성공으로 북한군의 허를 찌른 맥아더 장군은 여세를 몰아 압록강 중국과의 접경지대까지 진격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공산 중국이 이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만난 맥아더 장군은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맥아더의 그 같은 확신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1950년 11월과 12월 대대적으로 강을 건너 미군과 한국군을 공격했습니다. 유엔군은 다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의 중부에서 밀고 밀리는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맥아더 장군은 워싱턴에 공산 중국의 핵폭격을 가하는 동시에 타이완의 국민당 군대가 중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대통령과 사령관 사이에는 이를 두고 갈등이 노골화됐습니다. 1951년 4월 11일 트루먼 대통령은 명령불복종으로 맥아더 사령관을 해임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귀중한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더 이상 소모하지 않을 것과 세계 평화를 불필요하게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그를 해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맥아더 해임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불만을 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국제전으로 묶어두려는 트루먼 대통령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미국인들도 점차 맥아더의 정책과 요구가 아시아에서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임된 맥아더 장군은 1951년 4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러 도시에서 시가 행진과 훈장 수여 등 영웅적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4월 19일 맥아더 장군은 상하 양원 합동회의장에서 퇴임 연설을 했습니다.
The world has turned over many times since I took the oath on the plain at West Point, and the hopes and dreams have long since.
트루먼 대통령의 한국 정책을 비판한 맥아더 장군은 마지막으로 오래된 군가의 가사를 인용하며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라고 작별을 고했습니다.
The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맥아더와 부인은 뉴욕의 왈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맥아더는 1952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물망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공화당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를 택했습니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1964년 4월 5일 워싱턴 DC에 있는 월터 리드 육군병원에서 84세로 타계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주 노포크에 있는 맥아더 기념관 묘지에 묻혔습니다.
이 시간에는 20세기 거의 모든 주요 전쟁에 참전해 큰 전공을 세우고 한국전쟁에서는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시킨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따뜻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